2017년 1월 22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먹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며 어떤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자주 나가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3-4년 전에 한 9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적응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많이 발전하고 편리해진 것들도 많았지만 어떤 이렇게 좀 분위기나 이 가치관들이 좀 낯설어 가지고 좀 어리둥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내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옆에 이제 광고들이 옆면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광고가 이 성형외과 광고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뭐 할 일 없어서 이제 TV를 틀어놓고 미국에서는 TV 광고를 못 보니까 한국 광고를 못 보잖아요. 그냥 뭐 내용만 보지. 그래서 이제 광고가 궁금해서 이제 광고를 봤더니 광고에서도 계속 막 많이 나오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봤더니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대출 광고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가 이 등산복 광고. 그러니까 뭐 종류도 너무 많고 뭐 회사도 많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뭐 광고만 보면은 거의 뭐 한국이 스위스쯤 되는 줄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야 한국에 저렇게 등산복, 저 기능성 등산복이 많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에 있다 보면은 잘 모르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금세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그때 갔을 때 분당 우리 교회 이제 이찬수 목사님을 뵐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찬수 목사님은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적으세요. 왜냐하면 그 적었다가 설교 때 필요하면 쓰려고 막 딱 적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제가 이렇게 한국 와서 느꼈던 얘기를 이렇게 드리니까, 혹시 좀 막 적으시더니 본인이 좀 쓰셔도 되겠니? 그래서, 당연히 쓰셔도 된다고. 그때 나중에 보니까 어떤 출판사하고 인터뷰하실 때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뭐를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오랜만에 한국 가서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한국 사람들은 돈을 쓰기 위해 살아가는구나. 이제 그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비 지향적입니다. 얼마나 살 게 많은지 몰라요. 또 얼마나 그렇게 구매 매력이 많은 그런 물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서 보니까 가장 이게 신경을 쓰는 게 이제 외모에 대한 거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 얼굴, 그리고 내가 입는 옷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것으로 판단받는 그런 이제 가치관들이 한국에 만연한 것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쓰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돈을 버는 것도 쓰기 위해서 버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내가 버는 돈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사기에는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출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대출 광고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광고가 뭐냐면은 보험 광고가 많더라고요. 뭐 보험도 종류가 뭐 여러 가지입니다. 무슨 뭐 이렇게 심장 보험 뭐 이런 것뿐 아니라 뭐 무슨 뭐 발 보험 하여튼 종류별로 다 보험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 편리한 게 많고 저렇게 좋은 것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저거 내가 살려고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아둥바둥 돈 벌고 돈 빌리고 살아가면서도 건강에 대한 죽음에 대한 또 두려움이나 걱정은 또 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도 정말 뭔가 회복이 필요하고 개혁과 갱신이 참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서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들 말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 뉴스도 이제 보고 뭐 드라마나 예능도 간간히 보기 때문에 뭐 조금 따라가긴 하지만 어떨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좀 안다라고 생각했던 좀 신세대 표현들 그것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안습 이런 건 아시죠? 그것도 처음 들어보십니까? 안습. 예, 안구에 습기가 찬다 이런 뜻인데, 예, 좀 뭐 이렇게 슬프다 막 이런 뜻이기도 하고, 아, 그 안습이다 이러면 이제 그런 뜻입니다. 뭐 이건 아시겠죠? 지못미. 예,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뭐 이런 이제 뜻인데, 예, 누군가 어려움이나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이제 위로하듯이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말도 잘 안 쓰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꿀잼. 꿀잼은 아시죠? 굉장히 재밌다. 이게 꿀잼이고, 핵잼. 너무너무 재밌다. 핵폭탄급으로 재밌다. 이런 뜻이고, 핵노잼 하면 뭐겠습니까? 핵노잼. 어마어마하게 재미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 노잼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답정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답정너. 답은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은,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설명을 보고도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제 제가 예제를 봤습니다. 예제를 보니까 아,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예제를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제가 요즘에 머리에 염색도 안 하고 이렇게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하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저를 보고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 닮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잘못 들었나요? 예, 뻥치신 애가 아니고, 아, 오, 예, 목사님 정말 리차드 기어 닮으셨네요. 아, 리차드 기어보다 나은데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답을 기대하고 제가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그냥 대답이나 해. 예,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머니하고 한국에 통화를 하다가 어머니가 저한테, 그, 진 목사, 그, 저기, 크리스마스 카드를 봤는데, 머리를 그렇게 하지 말고, 요즘에 그 도깨비에 나오는 공유머리 같이 좀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가름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죠? 목사님 정말 잘 어울리시겠는데요? 야, 이 공유가 아니라 진유 목사님이라고 개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이제 답정너입니다. 예. 너무 좀 갑자기 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시는데, 예, 실제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거는 공유처럼 얼굴이 작고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나 어울리는 겁니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현 전도사님 갑자기 막 롱코트를 입고 다니시고 막 그러면은 뭐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강한 사랑으로 듣기 싫지만 올바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은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은어도 문제인데 비속어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막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얼굴은 정말 예쁘고 막 이런데 막 말을 하는데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저번에 한번 한국 갔다 왔던 어떤 형제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에 탔는데 막 교복 입은 예쁜 여자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5초마다 5초 간격으로 욕이 안 섞이면은 말이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보고는 그 형제가 뭐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가지고 한마디 확 해주려다가 얼굴이 무서워 보여서 이렇게 불의를 보고 꾹 참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봐도 그 문화와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이제 생각이나 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습관이나 문화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표현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요, 이렇게 말의 습관들이 있어요. 많은 경우 조금 거짓이 섞여 있거나 과장이 섞여 있는 사실과는 조금은 다른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 배고파 죽겠어. 추워 죽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로 죽을 만큼 배가 고프거나 춥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 정말 춥다.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이야기겠지만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쟤는 정말 입만 살아서 있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입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어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쟤는 그냥 하여튼 말은 잘해. 행동은 안 따라주는데 립서비스는 대단해. 뭐 이런 뜻으로도 쓰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뭐 그런 것 가지고 딴지 걸면 말을 못하죠.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이제 생각과 습관으로 언어를 우리가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사실입니다. 군더더기가 없고요. 과장이 없습니다. 한 90%는 사실이고 10%는 나한테 유리하게 조금 꼬아가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도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 하고 여기서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 악으로부터 난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자 청년 이야기 한번 드렸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막 같이 예수님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그 청년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딱 했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너희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께서 만나는 부자들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청년에게 그때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주셨던 거죠. 근데 그 청년은 근심함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라면 쫓아가서 붙잡았을 거예요. 붙잡으면서 야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너 너무 낙심해서 가면은 내가 너무 미안해지지. 그러지 말고 와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봐봐. 야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 이유 없이 뺏어가지 않는다. 너 아브라함 기억하지? 아브라함이 이삭 그 독자 바치라고 했을 때 그래서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서 정말 죽이도록 내버려 두셨어? 아니잖아. 그냥 네 중심을 아브라함의 중심을 확인한 거야. 그렇게 한번 테스트에 통과하면 아, 열방의 아버지로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야. 그러니까 너 정말 다 팔아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딱 하면은 하나님 더 축복 주시지. 너 물질 테스트 패스하면은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다? 아, 이러면서 막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에서 지나치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몫이었던 거죠. 조금의 과장이나 살짝 비튼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짝 비트는 거는 누구의 전공입니까? 사탄의 전공입니다. 사탄은 보면요. 얼토당토하는 100% 거짓말을 하는 법은 없어요. 다 맞는 것 같은데 하나를 비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안 그랬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말을 조금 비틀어서 의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접할 때도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할 때도 나의 수준과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은요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기에 예를 들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아, 그렇죠.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믿고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뭔가 좀 부족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행동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 아니고 그냥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저도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믿습니다. 다만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 뿐입니다. 이러다가 좀 어려움이 오면은 다시금 붙잡게 될 거예요. 그거는 작은 믿음도 아니라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기도와 말씀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일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붙잡고 세우지 않으면은 모든 신앙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럼 기도가 부족하죠. 말씀을 더 읽어야 되는데. 그 정도에 멈춘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늘 우리 자신하고도 타협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율법주의로 우리를 이렇게 묶어두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실수나 실패나 우리의 연약함들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 아, 괜찮아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근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밀어두거나 그냥 던져두고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려고 그때그때마다 넘어져도 일어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해서 걸어나가면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또한 일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과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퍼포먼스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비디언스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하다가도 삐끗삐끗할 때가 있죠. 괜찮다는 겁니다. As long as you obey my word. As long as you walk toward my promise and my word. 그럼 괜찮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또 들은 것을 행하는 마음, 손과 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하기는 하는데 좀 어렵다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는데 어떤 감동이나 깨달음이 없다. 이런 것이 우리가 좀 어려운 일들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10장 읽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정말 벽에 대고 혼자 말하는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고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정말 듣기나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요, 이것은 훈련이고 습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습관이 되기까지 감정과 상관없이 꾸준히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일이다. 이제 이거는 전제로 우리가 깔고 가야 됩니다. 막 기도하고 싶을 때 또 말씀 막 읽으면서 막 북받쳐 오를 때 막 그럴 때만 기도하고 말씀 보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이기 때문에 감정 상황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해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요 부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좀 무덤덤하게 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내 삶의 말씀과 기도로 인한 능력이 더 넘치게 임하는 것에 대한 그런 비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어떤 치유의 은사가 굉장히 많으신 치유 사역을 오래 해오셨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여자분이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목사님 방에. 목 아래로 다 마비가 되어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여인을 위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 이후에 모든 마비가 풀려가지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났죠. 이제 이 소식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지니까 어떤 굉장히 부유하고 또 믿음 좋은 그 교회의 여집사님이 역시나 들것에 실려가지고 목사님께로 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내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아, 나도 지금 동일한 상황인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나도 낫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요,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치유에 대한 성경 구절도 줄줄줄줄 다 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도 또 줄줄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런 말씀도 다 알고 있어요.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같은 기도를 막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 막 땀을 흘리면서 그 막 기도를 하고 여자에게 막 믿음으로 한번 일어서 보라고 막 그렇게 선포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자분의 마음이, 그 여집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시나? 혹은 이 목사님이 좀 사람을 가리시나? 나한테 기도할 때는 좀 정성을 다 하지 않고 기도를 하시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앞선 그 여자만 사랑하시고 나는 별로 안 사랑하시나? 근데 이제 이런 마음에 어려움은요, 그 여자 집사님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목사님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목회자로서의 고민과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치유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병과 고통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버리셨다고까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면서 막 끝이 없는 자기 연민과 자포자기, 절망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요, 한 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뭐든지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일 때가 많다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신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하고는 또 상관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딱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목이 너무 편협하기 때문에 그럴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요, 본인이 이제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막 기도를 매달렸대요. 그 결과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답은 아닙니다. 그 상황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Consequently,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and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of Chris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King James 버전에서는요, so then faith comes by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God. 이 King James 버전으로 보자면은 어떻게도 이해할 수 있냐면은 믿음은 뭐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오는데 그 들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그 들음은 어디로부터 오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을 때 그때 듣는 귀가 온다, 귀가 열린다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구절에서 사용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이제 헬라어 사전 그릭 렉스콘에 보면은 이렇게도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로고스는 the said word of God. said는 SAID.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신, 말씀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게 로고스고요. 레마는 the saying word of God.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제 굳이 나누어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 즉, 무엇을 흔히 가리킬까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그래서 기록되어진 이 정경. 이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로고스의 의미는 더 깊은 뜻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로고스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식적으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도 그렇고 하버드대학교도 그렇고 다 종교학과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성경도 공부를 합니다. 그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이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갖다가 뭐 공부를 해도 막 철저하게 합니다. 막 분석하고 그 당시에 뭐 문화적인 상황 또 이게 원어적인 것들 그 당시에 또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들 다 살핍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학과 교수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쪼갤 수는 있습니다. 분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글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원래의 목적과 의도와 뜻을 다 제대로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한국의 도울, 김용옥 교수 이런 분들도 막 요한복음 강해하고 책 쓰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퀘스천 마크가 또 쓰여지지도 않습니까? 근데 이에 반해서 레마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에다가 생명을 더하는 것이 레마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묵상했는데 각자마다 깨닫고 와닿는 의미가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자가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나의 메시지만 전했는데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깨닫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감화 감동하셔서 그들에게 꼭 맞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그냥 성경 말씀을 혹은 설교 말씀을 그냥 분석하려고만 합니다. 이해하려고만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지를 않아요. 성령님께서 그 순간 조명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도요, 원어가 레마입니다.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입니다. 4장 4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모든 말씀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서 지금도 그 입에서 나오고 있는 the words that proceed from the mouth of God,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미 나왔던 말씀이죠.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레마이고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먹고 반드시 받고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먹어야 살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지금도 나오고 있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어떤 그림입니까? 구약에 있는 만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만나. 레마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정한 그 상황에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정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로 이 순간 바로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경우 그 막 풍랑이는 물 위를 걸어간 것은 물 위를 걸어간 것이 아니라 실상은 무엇으로 볼 수 있다고요? 어디 위를 걸어간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 위를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저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간 게 아니에요.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밟고 걸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물 위를 걸어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는요 그 순간 필요한 레마의 말씀이 되었고 그 말씀이 그의 믿음을 불러일으켰고 그 말씀을 밟고 걸어갈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걸 오해하셔가지고 아 우리 목사님은 성경 말씀은 중요하지 않다더라. 성경 말씀을 읽을 필요 없이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뭐 직통 계시를 얘기하나 보다.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지 않고 강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하는 것 뿐이에요. 오히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죠. 깨달을 수가 있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영과 생각과 육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점이 좀 바뀌죠.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알고 배우는 것, 혹은 암송하는 것, 혹은 분석해서 뭐 이렇게 이걸 정리하는 것. 이 정도로 어프로치를 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고 말씀은 무엇일까?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치유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과 생명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they are life. 이게 그저 문자가 아니라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어들이는 수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매일 나가는 것이 귀찮아서 이틀치라도 한 번에 모아두면은 그것이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마다 거두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 하늘의 양식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더 중요한 실제를 가리키는 사인이었죠. 어떤 사인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레마 말씀.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받아야 한다는 거죠. 먹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소화시켜야 합니다. 때론 지루하게 느껴지고 때론 특별할 것이 없이 느껴지고 때론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먹어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깃들어야 됩니다.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요. 뭐 노래 오디션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음악적인 기술이나 가창력이나 심지어는 외모보다 요즘엔 다른 것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개성을 보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진정성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짠가 아닌가 그걸 이제 보는 누구를 흉내내거나 아니면 막 열심히 기술을 갈고 닦아가지고 막 가창력 실력은 대단하고 뭐 요즘에 한국 사람들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저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잘 부릅니다.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노래에, 그것이 노래든 랩이든 춤이든 거기에 자기 자신만의 감정과 정서와 경험과 메시지와 진정성과 감동을 집어넣어서 표현하고 있는가,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도 들으면은 마음이 굉장히 울림이 있고, 세상에서도 그런 진정성을 보는데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겉핥기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또 들을 때에도 하나님 이 말씀 작년에 읽었던 동일한 말씀이지만 이번에 읽을 때는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시네요. 또 다른 감동을 주시네요. 왜? 상황이 달라져 있고 내 자신의 모습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뭐죠? 이걸 습관으로 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마음이 들 때, 그런 감동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해나가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거기에 듣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또 들려야지만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레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들려지면 들음에서 믿음이 솟아나게 되고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일으키지 못할 역사가 없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많이 알고 많은 구절을 암송하고 있지만 왠지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삶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바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또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거 듣기 원합니다. 그거 구하고 집중하고 나가면요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오게 될 때 내 마음에 막 설명할 수 없는 믿음과 담대함과 소망이 일어나고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말씀이 역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 말씀 향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밝히며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살아있는 능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나를